리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최근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둔 미사일 시험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 성명에서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고 거대한 진폭으로 세계를 진감시키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 국가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 정초부터 우리 국가의 전쟁 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 성업에서 괄목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올해 들어 총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과 관련해 인민의 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추후의 용서나 자비도 없을 것이라는 김정은 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세계 앞에 다시 한번 과시하는 역사적 쾌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에는 200여 개 나라들이 있지만 수소탄,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불과 몇 개 나라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을 억제하고 도발 또는 무력 사용으로부터 방어하거나 가장 위험한 무기들에게 손을 뻗는 것을 제한하는 일은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미 국민과 파병된 부대들 그리고 우리의 동맹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친러시아 반군과 맺은 휴전을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7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 휴전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며 공유된 결단만이 평화 도출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의 고위 정부 관리들 간 후속 4자 대화가 내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개국 정상이 이 문제와 관련해 회담을 개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대 내 평화 협상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노르망디 포맷으로 불리는 4자 대화를 진행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대화를 토대로 그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키 인민공화국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기로 한 이른바 민스크 협정을 체결하고 명목상 휴전이 발의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미 국민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셸 월란스키 CDC 국장은 이날 라디오 매체인 WYPR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지침을 변경하거나 코로나 관련 규제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CDC가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고위험 감염 지역 내 공공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관련 지침을 따를 것을 여전히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루 평균 약 29만 건의 신규 확진이 나오고 있고 입원율은 이전 변이 중인 델타의 확진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에게 얼굴에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는 CDC의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며 지금은 관련 지침을 변경할 시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코네티컷, 델로웨어, 뉴저지, 오리건 등 4개 주 주지사는 지난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확산 둔화를 이유로 학교들에 부과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에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시리아가 대공미사일을 자국 군용기에 발사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오늘 시리아 내 미사일 포대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시리아가 이스라엘 군용기를 겨냥해 미사일 발사한 데 대응해 해당 미사일을 쏜 지대공 미사일 포대와 레이더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국영TV는 이스라엘이 먼저 수도 다마스쿠스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병사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다는 보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반대해 수도 오타와에서 계속되고 있는 트럭 시위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7일 의회 연설에서 수도에서 점거 시위를 벌이며 소음을 내고 있는 트럭 운전자들이 우리의 경제와 민주주의, 동료 시민들의 일상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놀랍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점을 지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한국과 중국 등 2월 초에 음력 설을 보낸 아시아 지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놀라운 수치로 늘고 있어서 앞으로 몇 달간의 주의와 관리가 더 중요한 상태인데요.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코로나19 감염 대비 7단계 요령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먼저 진짜 코로나19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초기에는 검사를 해도 음성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감염 가능성이 있다면 밖에 나가거나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피해야 합니다. 자, 코로나19에 걸렸다면 감염 사실을 알리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나는 가벼운 증상이어도 스쳐갔던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만약 의학적인 고위험군에 있다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고 네 번째는 격리에 대비해서 알아둘 건 미리 챙기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활도 전략적으로 짜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 조절입니다. 어린 자녀가 마스크 쓰는 것 싫어할 수 있죠. 그래도 화내지 말도록 합니다. 부모의 불안한 상태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여섯 번째는 격리나 치료를 위한 그 지루한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을 미리 찾아놓고 혼자서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주위에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일상으로 복귀할 때 면역이 떨어졌던 나와 또 다른 이의 안전을 위해서 한동안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도 두면서 건강과 안전에 계속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자, 코로나19 감염 대비 7단계 대응 요령 기억해 두면 좋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미주 한인 역사에 선구적 업적을 남긴 서재필의 네 번째 순서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2월 10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북한은 구름 많이 끼었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고요. 건조한 날 이어집니다. 목요일 아침 가장 추운 곳은 장진입니다. 영하 20도고요. 희산이 영하 18도, 중강 영하 17도입니다. 평양이 영하 7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신의주와 함흥, 개성이 영하 5도, 청진이 영하 4도, 원산 영하 3도, 장진이 영하 2도입니다. 낮에는 이틀 연속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삼전의 낮 최고 영하 3도까지 오르고요. 희산과 장전인 영하 1도, 나머지는 영상권입니다. 중강이 3도, 청진 장전 5도, 평양과 신의주는 6도고요. 원산 7도, 함흥과 개성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구름 많이 끼었다가 맑아집니다. 먼바다는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을 완화할 진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 변이 오미크론 등장 후에 전 세계에서 50만 명이 사망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알카에다와 IS 같은 테러 조직이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도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났군요.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담 후에 바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짚어볼까요?
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을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에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병력 증강의 중심이 되지 않을 것이고 위기 상황을 더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하루 전날 이 푸틴 대통령과도 만났죠?
네, 맞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7일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이 푸틴 대통령과 6시간에 걸쳐서 회담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와 관련해서 최근에 유럽 국가 지도자를 만난 건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네네. 자, 마크롱 대통령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또 벨라루스에 배치된 러시아 군인들을 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철수시키겠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벨라루스. 이 벨라루스에도 대규모 러시아 병력과 무기가 투입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10일부터 20일까지 이 벨라루스와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는 명분으로 벨라루스에 미사일, 다연장 로켓 발사대, 전투기, 탱크, 곡사포 같은 무기도 약 3만 명의 병력을 투입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냉전 후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파견한 병력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의 얘기는 푸틴 대통령이 이들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이 나눈 대화가 이 사태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막는 데 도움이 됐을 걸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양보를 할 거라고는 단 1초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말도 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두의 자제와 함께 민스크 협정을 이행하는 게 위기 종식의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민스크 협정이 뭔가요?
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의 교전을 막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의 중재로 지난 2014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돈바스 지역 두 개 분리주의 반군들 간에 체결한 정전협정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나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에게서 이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 얘기도 들어보죠.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도 긴장을 완화할 기회가 있을 거라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말만으로 하는 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하고는 말에 좀 온도차가 있네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정치인은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자신의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첫 번째 조처는 마크롱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러시아 병력을 철수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울러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노르망디 형식 회담을 통해서 이 사태를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반응도 봐야죠.
네, 러시아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8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의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어떠한 약속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프랑스는 유럽연합과 나토의 회원국이지 나토를 주도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와 프랑스 간의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유럽인들의 생각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독일의 본부를 둔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가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핀란드, 그리고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EU 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난달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핀란드를 제외한 6개 나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가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걸로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나토가 우크라이나 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60%가 넘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희생된 목숨을 잃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인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된 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50만 명이 사망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도 채 안 된 기간에 전 세계에서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기간에 누적 확진자는 1억 3천만 명입니다. WHO 상황관리국의 압디 마하무드 박사는 8일 이 같은 상황은 비극 그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델타 변이보다 위험도가 낮은 편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같이 나오거든요.
네, 하지만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매우 강해서 급속히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저질환자라든지 노약자,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 등은 여전히 위험 대상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오미크론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누적 집계 어떻게 됩니까?
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발표 기준으로요. 9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4억 127만 명에 달합니다. 사망자도 58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된 지 2년 만에 전 세계에서 580만 명이나 목숨을 잃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감염자의 경우 전 세계 인구가 약 79억 명이니까 5%, 즉 20명 가운데 한 명은 현재 감염됐거나 감염됐던 경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강하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감염자는 더 많이 생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8일 동안 전 세계에서 약 8,70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같은 기간에 사망자는 약 25만 7천 명으로 전보다 확진자 증가율 대비 사망자 증가율은 낮은 편입니다.
네, 자 국가별 상황도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은 누적 확진자 약 7,700만 명, 누적 사망자 90만 명으로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입니다. 이어서 프랑스가 누적 확진자 약 2,100만 명, 누적 사망자 13만 4천만 가량 되고요. 이어서 인도와 브라질, 이탈리아, 영국 등의 누적 피해도 큽니다.
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소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옵니다.
네, 미국은 지난달 초만 해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달 초에는 25만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또 한때 20만 명에 육박하던 영국도 8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현재 유럽의 많은 나라는 최근 다소 안정세를 보이면서 방역 조처를 완화 또는 해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는 트럭 운전자들이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 조처에 항의하면서 지금 열흘 넘게 도심 곳곳에 트럭을 세워놓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알카에다나 IS 같은 이슬람 테러 조직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최근 언론에 공개된 UN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아프가니스탄이 극단주의자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고 알카에다 등 같은 테러 단체가 전례 없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이 UN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예. 자,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재집권한 탈레반 앞으로 테러 집단 보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외국 테러 요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오히려 테러 조직이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과거에 탈레반 정부가 테러 조직을 보호하다가 미국의 공격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1996년부터 2001년 사이에 집권했는데요. 당시 테러 조직 알카에다 그리고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을 보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알카에다가 9.11 테러를 일으키자 미국이 이들을 보호하던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네, 알카에다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알카에다는 지난해 8월 31일 탈레반의 재집권을 축하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탈레반이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는 걸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알카에다가 지도부 부재 상황에서 회복하고 있지만 그들의 장기적인 목표인 외국에서의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능력은 결여한 걸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알카에다보다 이 IS가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IS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네, 이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정된 영토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정교한 공격을 감행할 능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미군이 그 철군하는 과정에서 아주 큰 규모의 공격을 또 감행한 바가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8월 27일 카불공항에서 감행한 테러로 180명 이상이 사망했었습니다.
네, IS가 아프가니스탄이 두고 있는 전투원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많은 요원이 교도소에서 석방된 거의 4천 명에 달하는 걸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은 외국인인 걸로 보입니다.
네, IS가 아프가니스탄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전에 근거지였던 이라크 또 시리아에서도 계속되는 반테러 압박에 저항하고 있고요. 6천 명에서 1만 명 사이의 전투원을 보유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IS와 알카에다 모두 이 사하라 사막 남쪽 이 사헬 지역을 포함한 아프리카에서 계속 약진하고 있어서 유엔 회원국들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의 지난해 무역 수지 적자가 약 8,60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치 맥코넬 미 공화당 상원 대표가 작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폭력적 반란으로 규정하며 공화당 일각에서 나온 합법성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미 당국이 극단주의자들을 위한 위협을 경고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는 8일 지난 2021년 미국의 연간 상품과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약 8,6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인 2020년보다 약 27% 증가한 건데요. 정부가 무역 수지를 집계한 지난 1960년 이후 단일 연도 기준으로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네, 그렇네요. 근래 들어서 무역 적자 소식을 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작년에 무역 수지 적자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가장 높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네, 지난 2006년으로 당시 무역 적자는 7,600억 달러가 조금 넘었습니다.
무역 적자가 컸다는 얘기는 수입한 상품과 서비스가 수출한 것보다 더 컸다는 얘기잖아요. 수치가 각각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해 수입은 전년도보다 약 21% 증가한 3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수출도 늘었습니다. 수출액은 2조 5천억 달러를 넘기면서 전년 대비 19% 가까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수입에 비해선 증가폭이 작았습니다.
네, 무역 적자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소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정부가 코로나 경기 부양하는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했는데 아직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여행이나 외식, 오락 등 서비스보다는 상품 구매에 더 지갑을 열면서 해외 상품 수입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예, 무역 적자가 이렇게 불어났다는 것은 나라 경제가 그만큼 뭐 손해를 봤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습니까?
네, 무역 적자 증가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경제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스위스 베른 대학 세계무역연구소의 상무이사인 조셉 프랑수아 경제학자는 VOA에 미국 경제가 잘 될 때마다 무역 적자는 더 악화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현재 강한 미국 경제가 해외 투자를 유치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소비를 촉진하고 있고 그 소비가 해외에서 제조된 상품에 상당 부분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와 경제학자는 사람들은 경제가 잘 돌아갈 때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한다며 그리고 그 결과는 특히 상품을 포함한 무역 적자의 심화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로 인한 침체에서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기준선에 비해 적자 폭이 더 늘어나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늘고 적자폭도 크다는 건데 근데 적자가 커지면 노동시장에도 영향 주지 않습니까?
예, 무역 적자가 커지면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 시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적자도 커진다. 하지만 그만큼 투자도 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결국 이런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프랑스 시 말처럼 무역 적자를 어떤 경제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는 걸까요?
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대변인이 8일 BOA에 이날 발표된 무역 수지를 미국 경제 방향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 무역 수지는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수입도 늘었지만 수출도 많이 늘었네요.
맞습니다. NSC 대변인은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의 수출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 감소분에서 회복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한 예로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 11개월간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1,600억 달러에 도달했고 3,420억 달러의 경제 생산을 창출했으며 1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영국, 유럽연합 EU 등과 민간 항공기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판매 관련해 광범위한 합의도 이뤘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무역이라는 건 상대적이죠? 지금 미국이 적자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무역 상대국이 어디입니까?
예,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 적자액은 약 3,550억 달러로 전체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중국에 이어 무역 적자가 큰 나라는 멕시코로 적자액이 1,0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
미국은 한때 중국하고 무역 전쟁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은 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이 중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지난 2020년 이전 수준보다 2천억 달러 늘리기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피터슨 연구소는 8일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의 미국산 상품 수입이 약속이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역시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해 미 무역 대표부를 통해 중국에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미 상원 공화당의 1인자가 또 생각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8일 의사당 난입 사태는 폭력적 반란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맥코넬 의원은 또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를 비판하면서 소속 정당 의원들의 생각을 감시하는 것은 당의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코넬 대표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그 배경도 같이 알아봐야겠네요.
네, 현재 하원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특위는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야당인 공화당의 리즈 체니 의원과 애덤 킨징어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의원은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받았을 때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던 의원들이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노라 맥대니얼 RNC 위원장이 이 두 의원을 비난하면서 하원 특위가 합법적인 정치적 담론에 참여한 시민들이 핍박하는데 관여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의사당 창문을 깨부수고 들어와 의회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두고 이 맥대니얼 위원장이 합법적인 정치 정치적 담론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뭐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맥코넬 상원의원도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반박하는 그런 목소리를 낸 거네요.
맞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의사당 난의 사태와 관련해 그것은 합법적으로 인증된 선거 이후에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자행된 폭력적인 반란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맥코넬 대표가 공화당 전국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고요?
예, 맥대니얼 RNC 위원장이 지난 4일 하원 특위에 소속된 체니 의원과 킨징 의원을 단순히 비판한 게 아니라 두 의원에 대해 불신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맥코넬 대표는 맥대니얼 위원장을 여전히 신뢰한다면서도 이 사안은 RNC가 다수와 다른 견해를 가진 당원을 색출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문제라며 이는 RNC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RNC 역할은 전통적으로 모든 공화당원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공화당 안에서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들어 공화당 내 서열 3위인 하원의회 총회의장에서 축출된 이 체니 의원에 이어서 위원총회 의장에 오른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이 8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RNC는 어떤 조치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지역 유권자들의 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올해 안에 신속히 유권자들의 반응과 생각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 발언이나 어떤 조처에 대해서 백악관에서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예,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8일 브리핑에서 이 RNC의 합법적인 정치적 담론 주장과 관련해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140명이 넘는 경찰들을 다치게 하고 창문을 깨부수고 의원 사무실을 더럽혔다며 이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당을 습격한 것은 합법적인 정치적 담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보안당국이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를 경고하고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7일 공개한 온라인 공보를 통해 현재 미국 사회 내에 국내외 극단주의자들 등에 의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네. 자, 국토안보부가 왜 이런 공보를 올렸을까요?
네, 국토안보부 경고는 최근 잇따라 테러리즘 위협이 발생한 뒤에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미국 내 5개 주와 워싱턴 DC 소재 흑인대학 최소한 6개 곳에서 폭탄 위협으로 학생들이 대피하고 학교가 일시 폐쇄되는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를 잠재적 증오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최근에는 유대교 회당에서도 인질극이 일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달 15일이었죠. 미 남부 텍사스주 콜리빌실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인질극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질극 용의자는 40대 영국 남성으로 이 당시 유대교 성직자 이 랍비 등 4명이 인질로 붙잡혔는데요. 다행히 모두 풀려나거나 구출됐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예. 자, 당국은 이런 위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국토안보부는 최근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한 공격은 인종적 또는 종교적 동기에 기반한 폭력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나타난 일련의 위협 활동들이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특히 극단주의자들이 폭력을 동원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왜 이런 위협이 생기는 건지 어떤 요인들은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는 분석인데요. 자, 그중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퍼지는 가짜 정보나 허위 정보, 음모론 등이 극단주의자들이 위협에 나서도록 자극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예, 가짜 정보, 허위 정보라면 어떤 것들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네, 국토안보부가 예시로 든 대표적인 허위 정보 가운데 하나는 지난 2020년부터 계속 제기가 되고 오고 있는 이 대선 사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2022년 중간선거와 관련해 극단주의자들이 개인이나 기관, 후보, 정당, 사무실이나 선거 이벤트 등을 노린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서재필의 네 번째 시간으로 그가 1차로 조선에 귀국해서 활동한 뒤에 다시 미국에 돌아와 재정착하는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재필은 1892년 콜롬비안 대학교에서 의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이로써 서재필은 조선인 최초로 서양 의학을 전공한 졸업생이 됐습니다. 이후 1년간 서재필은 인근 가필드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밟았고 마침내 1893년 정식으로 의사 면허를 얻었습니다. 당시 서재필은 가필드 병원에서 근무했고 동시에 콜롬비안 대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런 사실은 서재필의 결혼 사실을 알리는 신문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제임스 화이트 대위 부부가 막내딸 뮤리엘 조세핀 암스트롱 양의 결혼식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신랑은 의사 필립 제이슨으로 워싱턴의 저명한 의사이자 워싱턴 소재 의과대학에서 현미경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워싱턴의 의사라는 기사 내용대로 서재필은 당시 워싱턴의 가필드 병원 소속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약 9개월 뒤 지역신문에서 가필드 병원의 현황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거기에 서재필의 상세한 직무가 나왔습니다.
병리학 세균학 실험실은 완전한 장비를 갖추었고 완전한 과학적 임상적 조사를 위한 모든 현대적 편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의사 필립 제이슨이 실험실 책임자였고 과학적, 임상적 조사 활동은 그의 감독하에 진행된다.
그 무렵 서재필에게 운명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앞서 서재필의 결혼식 기사에 실렸던 여인인 뮤리엘 암스트롱입니다. 그녀와 서재필이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재필이 묵던 워싱턴의 호텔에 뮤리엘의 가족이 묵게 되면서 그녀와 알게 되었다는 아주 간단한 회고만 남아있습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1894년 6월 20일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당시 이들의 결혼식을 알리는 신문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결혼식은 워싱턴의 커비넌트 교회에서 수요일에 거행될 예정이며 결혼식이 끝나면 화이트 대위의 저택에서 피로연이 이어집니다. 제이슨 부부는 7월 20일 이후 노스웨스트 14번가 916번지의 자택으로 돌아옵니다. 신부는 미국 철도우편사업 창설자인 조지 암스트롱 대령의 막내딸입니다.
그런데 서재필이 의사가 되고 가정을 꾸릴 당시 조선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 일본이 내세운 조선의 개혁파 정권이 갑신정변의 실패로 망명길에 올랐던 서강범과 박영효, 서재필 등 개화파 인물들을 귀국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자문 역할을 부탁받은 서재필은 마침내 1895년 12월 25일 조국을 떠난 지 11년 만에 다시 귀국했습니다. 서재필은 조선에 있는 동안 독립협회를 설립하고 교육과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특히 세종대왕이 창안한 한국의 알파벳 시스템은 한글의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96년 독립신문이라는 최초의 한글 신문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대한제국에서 협성회를 조직하고 1897년 독립회관과 독립문을 건설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독립신문이 비판적 기능을 하고 독립협회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친러시아파 정부와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자 친러파 정부와 러시아 측은 독립협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서재필이 사주하기 때문이라고 서재필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재필을 미국으로 추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서재필은 결국 1898년 5월 대한제국을 떠났습니다. 서재필은 부인 뮤리엘과 함께 일본을 거쳐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치 미국은 쿠바 문제로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쿠바로 파병된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황열병이 유행하면서 전사자보다 병사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미군은 월터 리드 박사를 대책위원장으로 해 군의관들을 쿠바에 파송했습니다. 당시 그는 제자인 서재필을 찾았지만 그를 찾지 못하고 쿠바로 향했습니다. 한편 서재필이 워싱턴에 돌아와 이 사실을 알았지만 리드의 부대에 들어가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도 서재필은 미국 군의관으로 자원해 쿠바에서 실려오는 부상병들을 치료했습니다. 서재필은 군복무를 끝내고 다시 병원 개업을 준비하던 중 펜실베이니아 대학 부속인 위스타 해부학 생물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초청받고 그곳에 취직했습니다. 연구원으로 몇 년을 보내던 서재필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04년 위스타 연구소를 사직하고 자신이 다녔던 해리 힐맨 고등학교 1년 후배인 해럴드 디머와 함께 윌크스베리에서 인쇄 문구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성공적이어서 이듬해인 1905년 필라델피아 분점을 내고 필라델피아시 임명록 겸 상공록에 수록될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서재필도 훗날 이 시기의 일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다시 돌아와 3년간이나 의학과 인연을 멀리하고 있었던 만큼 그 길에 낙후된 느낌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대학 연구생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만 했다. 그때 마침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한 학교 친구가 인쇄업을 경영하니 같이 해보자고 하여 나는 그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우리는 소규모로 시작하였으나 점차로 업무가 확장되어 1919년까지 여러 해 동안 필라델피아에서 상당히 큰 사업을 하였다.
서재필은 무려 14년 동안 사업에만 전념했는데요. 서재필 연구가인 한국숙명여자대학교의 이황직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직접적 이유는 한창 의사 커리어를 쌓아야 할 30대 초중반을 조선에서 다 바쳤기 때문에 3년 가까이 미국 귀환 이후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의학 쪽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구하기 어려웠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일자리를 의학 쪽 일자리를 구해도 뭐 작은 연구원이라든지 이거밖에 못하기니까 생계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이황직 교수는 서재필이 사업에 전념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자, 그런데 의학 쪽 자리가 부족한 거하고 하필 사업을 선택한 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왜 하필 사업을 선택했을까? 저는 이제 당시 미국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금 시대, The Gilded Age라고 해서 굉장히 경제 성장이 활발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재필에는 서재필이 볼 때 원래 서재필은 기업가 자질도 있었거든요. 해리 힐맨 아카데미 고학생 시절에도 방학 때 장사를 해서 생활비를 벌기도 했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미국 문화에서 기업가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일단 사업을 시작한 서재필은 기업인으로 성공해서 좀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걸 통해서 훗날 조선 독립에 기여할 경제적 자원 그리고 인적 자원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1918년 이후 다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됐을 때 엄청난 자금을 서재필이 다 개인 자금으로 다 대부분의 자금은 서재필 개인 자금으로 많이 충당을 했죠.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독립운동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사업에 전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샌프란시스코시 한인감리교회가 발행한 월간 대도 창간호에 실린 그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문명국인이 힘써 실행코자 하는 희망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종교나 도덕을 발달케 하며 둘째는 지식을 배양코자 하며 셋째는 신체를 강장케 하며 넷째는 물질적 재산을 적치코자 하며 다섯째는 정부를 완전하게 조직하여 온갖 동포가 보호를 잘 받아 무슨 압제 속에든지 들어가지 않게 하고자 함이라. 문명국인은 오늘에도 이 몇 가지 목적을 위해 열심히 경쟁함이 저의 조상이 100년 전에 경쟁한 것과 같이 하니 그의 수고하는 결과로 오늘날 구미 각국에 있는 몇백만 명 남녀가 행복을 누리는지라. 이 세상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의 자손이든지 막론하고 받을 만하게 된 사람은 도와주려고 예비하고 있는 이가 많을 뿐더러 그러한 남녀는 부하고 강한 나라 국민이 가는 곳마다 공경을 받느니라.
이 기간에 사업에 전념한 서재필이 조국인 대한제국의 현실에 전혀 무감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서재필은 1905년 자신을 찾아온 이승만과 윤병구를 도와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낼 청원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승만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전달하면서 미한 수호 조약에 따라 한국의 독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서재필 네 번째 시간으로 그가 1차로 조선에 귀국해서 활동한 뒤 다시 미국에 돌아와 재정착하는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자신이 없을 때 어떻게 표현하세요? 뭐뭐인 것 같다 혹은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영어로는 I guess, I think, I believe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What is today's topic?
I guess today's topic is verbs.
I think that works. And what about uncertainty? Showing that you're not sure about something?
Sure. I guess that works.
What is today's topic?
오늘 주제가 뭐예요?
I guess today's topic is verbs.
오늘 주제는 동사로 추측하는데요.
I think that works. And what about uncertainty? Showing that you're not sure about something?
그것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불확실성은 어떨까요? 뭔가에 확신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거요.
Sure. I guess that works.
물론이죠. 그것도 될 것 같네요. 미국인들은 확신이 없을 때 think, 뭐뭐라고 생각하다, believe, 뭐뭐라고 믿다, guess, 뭐뭐라고 추측하다 이런 동사들을 씁니다. 대화에서 think, 생각하다와 believe, 믿는다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believe, 믿는다는 표현이 조금 덜 흔한 표현이고 조금 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정도의 확신이 안 들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Excuse me, do you know when the last train leaves?
I think the last train leaves at 7.
제 생각에 기차는 7시에 떠납니다. I think나 I believe 모두 비슷한 의미의 추측입니다. 이번에는 guess, 추측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He was smiling as he walked out the front door. I guess he got some good news. He was smiling as he walked out the front door.
그는 앞문으로 나가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I guess he got some good news.
제 추측으로는 그는 어떤 좋은 소식을 가졌습니다. 예문에서 첫 문장은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첫 문장에서 보여준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elieve, guess, think 이런 동사들은 명사절 앞에 둡니다. 명사절이 발상을 제공하고 그 발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동사로 표현하는 거죠.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 guess I did well on the test.
저는 시험을 잘 본 걸로 추측해요.
I believe the game is today.
저는 그 경기가 오늘이라고 믿습니다.
I think the bank is open today.
I think 확신이 없음을 나타내는 동사 The bank is open today 명사절 I think the bank is open today 나는 은행이 오늘 연다고 생각해요. I guess 확신이 없음을 나타내는 동사죠. He got some good news 명사절입니다. I guess he got some good news. 나는 그가 좋은 소식을 가졌다고 추측합니다. 기본 구조는 동사 플러스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은 단어들이 모여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that로 시작합니다. 또는 wh로 시작하는 의문사가 이끌 때도 있습니다. where, 어디, when, 언제, why, where, what, 무엇. 오늘 들으신 대화에서
I guess today's topic is verbs.
오늘 주제는 동사로 추측합니다. 이 문장에 that이 들어가면 I guess that today's topic is verbs. 오늘 주제는 동사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that은 자주 생략됩니다.
I guess today's topic is verbs.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자신이 없을 때 뭐뭐인 것 같다. 영어로는 I guess, I think, I believe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